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목사님 설교에서 고통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첫 번째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그리고 둘째로 함께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셋째로 일상의 소중함과 삶의 목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타인의 고통에 대하여서 이것들을 목사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이웃의 고통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때는 그 고통이 잘 보이지 않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고, 마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세리가 번 돈을 가지고 헌금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왜 고통받는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슬픈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수 이적을 더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팬데믹 락다운 때부터 계속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음악을 많이 듣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들을 게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역행하면서 듣는데, 그때 2021년에 방송되었던 풍류대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풍류대장 아세요? 공감이 안 되는. JTBC에서 이제 국악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경연하는 거였어요. 풍류대장인데,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남자분, 여자분이 나와서 잊지 말기로 해. 원곡은 장필순, 김현철이, 그다음 잘 알려진 버전은 이제 성시경이랑 권진아가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여성분이 어떻게 불렀냐면 정가로 불렀어요. 정가. 정가는 이제 양반들이 부르던 그 창법이잖아요. 그리고 또그 남자는 그 신동재 씨라는 분이 했는데, 이분은 이제 판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으로 치면 한 분은 이제 양반의 어떤 그 노래를 가지고 하고, 또한 분은 이제 그 서민들이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노래가 이별의 아픔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안에서 약간 그 양반과 어떤 천민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 같이 이렇게 비춰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 평가를 하는데, 이제 성시경이 평가를 하고 이적이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막 우는 거예요. 울어가지고 평가를 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가지고 왜 울었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조선시대에 어떤 양반과 상민의 그 아픔과 그 이별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동시대도 아니고 또 자기가 본 사람들도 아닌데, 마치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이적이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나는 옆에 사람의 아픔에 왜 둔감할까? 뉴스에서 들리는 세상의 고통에 그런가 보다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공감 피로, 컴패션 퍼티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이렇게 되게 디프레션에 좀 빠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대학원 때니까 영어를 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했는데 내가 아픈 것들을, 고민을 얘기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영어가 얼마나 엉터리처럼 들렸겠어요. 근데 그 여자분 의사였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그렁그렁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분이 해준 말도 사실은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못 알아들었던 단어도 있고, 그런데 그 공감의 눈물이 정말 많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공감의 눈물이 지금도 기억나고 참 감사했고,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그 공감만으로도 치료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드렸던 이 공감 피로는 어떤 거냐면, 주로 의사나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같이 타인의 고통을 많이 접하는 사람, 그런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소진된 상태라고 해요. 이분들이 이제 환자나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 듣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집중하는 사이에 정서적으로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공감 능력이 점차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다 보면은 내 심리적인 피로가 누적되어서 공감 능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타인의 고통을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상담사의 한20% 정도가 자기 일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정도로 공감 피로에 시달리고 있대요. 근데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공감 피로가 단지 어떤 직업적으로 의사나 상담사 같은 분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직업이 아닌 저 같은 사람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이모셔널 너밍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모두 다 기억하시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저도 그 충격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이 나냐면, 그거를 들었던 어떤 제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가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처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깊이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희생자들의 사진과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같이 밖에 나가서 그 어린 아이들을 위로하고 부모들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월호에 대한 뉴스나 뭐 기념행사가 반복될 때마다 일부 사람들은 또 세월호 이야기 언제적이긴데 하며 무심해지거나 그 아픔을 그냥 일상적인 사건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이제 과거의 일로 시급하면서 시체팔이 그만하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슬픈 소식을 접하다 보면은 점차 감정이 무감각해지고 타인의 고통에 거리를 두게 되는 정서적인 둔감 현상이 나타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꾸 접하다 보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게 이 이모셔널 너밍입니다. 처음에는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소식이나 이미지를 볼 때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아 그런가 보다, 또 그렇구나, 일상적인 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귀 기울이지 않아도 이런 끊임없는 소식들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막 대규모 재난 같은 거, 요즘에 뭐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몇 명이 죽었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보면은 이 피해자 숫자가 많아질수록 개인적으로 느끼는 공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거를 갖다가 심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수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어떤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나 통계로 여기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고통을 덜 느끼게 되고 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저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들도 타인과 세상의 고통에 둔감해지고 그들과의 연결점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우리가 또 세상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뭔가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해도 워낙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같은 무력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쁜 생활 속에서 이런 무력감을 느끼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샌프란시스코나 베이 지역의 홈리스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생활비도 비싸기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잔바 나누기 할 때 기억이 났는데, 굉장히 이렇게 멀쩡한 분이 이렇게 줄 서 계셔가지고 혹시 잔바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홈리스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약 8,000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출퇴근하면서 그 거리에 보이는 그 노숙자들, 또 대규모 텐트촌을 볼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안타까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문제의 규모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에만 집중하게 되고 또 이들을 돕는 실질적인 행동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아 이건 시스템의 문제지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무기력함이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소외된 위치로 몰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리 고통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커리어 경쟁을 하고 또 요즘에 들려오는 어떤 해고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높은 그 물가와 주거비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불안해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커리어를 위해서 달려가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 동료들 보면서, 또 때때로 링크드인에서 보이는 어떤 친구들이 승진하는 소식이나 또 더 좋은 회사로 옮겼다는 그런 이적 소식을 볼 때마다 나만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제 얘기기도 합니다. 특히 특히 요즘에는 해고 소식이 자주 들려오면서 언제든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또 자녀를 둔 부모라면 교육 경쟁 속에서 아이가 뒤처질까봐 또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원 보내고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경쟁과 생존에 달려있는 듯한 우리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나 자신과 가족의 생존 그리고 성공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타인이나 공동체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것은 어쩌면 슬프지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둔감해진 이유에 세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 슬픈 소식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정서적으로 무디게 하고,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점점 피상적으로 느끼게 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나 큰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무력감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고립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와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타인의 아픔을 돌볼 여유가 줄어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이 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이제 준비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구상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하다가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말씀을 깊이 공감하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전율을 느끼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욥은 원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한순간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심지어는 아주 큰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새 친구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이제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그 욥의 고난이 죄나 잘못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이제 촉구합니다. 친구들은 그 고난의 원인을 인간의 죄에서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를 세웁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 묻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점점 논쟁으로 변해가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욥은 결국 친구들의 설명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걸 느끼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을 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는 욥이 고난 속에서 겪는 어떤 신앙의 시험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대한 인간의 어떤 한계를 강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집중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읽었던 거의 마지막 절, 6절 말씀인데, 혼자서 좀 이제 감동과의 좀 과장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뭐냐면,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네, 근데 ESV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fore, I despise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해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구절에서 뭐를 강조하냐면, 욥의 회개를 강조해요. repent를 강조해요. 그래서 욥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했던 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반성하고, 자기의 무지와 한계를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주석을 읽다가 신기한 거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뭐냐면 이 repent란 단어가 욥기 2장 11절에 나오는 그 단어, 위로한다라는 단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번 21장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욥의 세 친구 세 사람 나오고,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이 repent가 그 위로한다라는 것과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도대체 repent in dust and ashes는 위로? 위로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이렇게 좀 뜨악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repent를 comfort로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어를 comfort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욥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위로받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그 컴포트 앞에 있는 그 I despise myself와 in the stand ash까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I despise myself는 욥이 단순히 자신을 경멸한다거나 아니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 한계를 깨닫고 이를 인정하는 자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욥이 내가 하나님과 그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어떤 겸손한 깨달음에 도달했다라는 것들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만 함몰되었던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리펜트를 컴포트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이 컴포트는 뭐냐면 아까 그 욥기 2장 11절에서 세 친구들이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려고 할 때 썼던 말이에요. 컴포트라고 했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컴포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욥을 화나게 했습니다. 결국 이 컴포트는 뭐냐면 세상에 주는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받을 수 있는 컴포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세상의 압도적인 어떤 불이나 아픔이나 고통에 우리가 압도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에 빠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comfort, 그러니까 repent in dust and ashes, 그 comfort in dust and ashes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Repent in dust and ashes로 해석하는 것이 더 쉽기도 하고 성경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먼지와 재는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회개의 상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요나서 3장에 그 니느웨 성에서 사람들에게 요나한테 이제 요나가 설교했을 때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이게 나오고 또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 죄와 먼지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겸비하며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그 먼지와 재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깊은 회개의 상징인데요. 근데 이것들을 더스트와 애쉬를 한번 고통으로 바라봤으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comfort and dust and ashes는 뭐냐면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안식과 위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때 세상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 자체가 우리가 그 더스트와 애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즉 더스트와 애쉬 가운데 어떤 느끼는 위로인데요. 이 제가 이제 더스트와 애쉬를 어떤 고통, 나의 고통을 생각했는데 이 나의 고통을 넘어서서 세상의 고통을 바라본다면 이것들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통을 함께 겪는 이들 사이에서 나누는 위로와 공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그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공동체적인 위로를 얻는 모습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의 존재가 그 존재에게 주는 어떤 위로인 것이죠. 세상은 여전히 죄와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불의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최종적인 평안과 회복이 이 고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욥은 그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 아픔 가운데 머물렀고 하나님의 위로를 찾고자 했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고난을 죄로 단정하면서 욥을 컴포트하려고 했지만 욥은 그 친구들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고난 가운데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쩌면은 우리가 뭔가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세상의 아픔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세상의 고통을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또 그만큼 더 무감해지고 쉬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열한 경쟁과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나와 가족에 머물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욥처럼 세상의 티끌과 재 속에 함께 머무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 소설가 한강이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타고 나서 그분의 인터뷰를 조금 이제 찾아봤는데요. 그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소년이 온다 그 배경 아시죠? 그 소년이 온다의 배경은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소설은 군사 독재에 맞서서 그 민주화를 요구하던 광주 시민들이 그 군대의 그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서 겪는 비극과 아픔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강이 그 북허상을 받고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인터뷰했냐면, 소설을 쓰면서 압도적인 고통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씨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그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압도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압도적이었냐면 그 소설을 쓰는 가운데 거의 매일 울었대요. 매일 울어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장이 있는데 두 번째 장을 쓸 때는 조그만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는데 거기 두 줄 쓰고 세 줄 쓰고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울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몇 시간을 가만히 있다가 작업실에 돌아오곤 했다고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이 한강 작가가 그 이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처음 봤을 때 회상하는데 12살인가 13살 무렵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처음 봤는데 사진첩으로 봤대요. 사진첩으로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어떤 한쪽 사진에서는 참혹한 시신들, 총상자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쪽 한쪽 사진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이 줄을 서서 헌혈한 사진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모습이 도대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자기한테는 풀 수 없는 그 수수께끼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정말 이 처참한 시신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참혹할 수 있고 폭력적일 수 있는지 한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집에 머무르지 않고 밖에 나와서 피를 날리려는 사람들이 있지? 한 사실이 너무나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숙제처럼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 작가는 그때 느꼈던 감정을 잊지 못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속에 이 숙기가 남아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글을 쓰면서 붙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붙들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강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압도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가 그 자리에 앉아있음을 또 슬픔에 잠기지 않고 고통의 자리에 묵묵히 그 아픔을 지켜보는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욥기 5절에서, 46.5절에서 티끌과 재 속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 아픔 속에 들어가서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욥이 고통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모습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에 직접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세상의 아픔에 깊이 참여하셨습니다. 네. 그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타인의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요한복음 11장 33에서 35절에서 보시면 그 예수님은 단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슬퍼하는 것들을 보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아픔을 그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들이 되게 바쁘고 우리도 또 되게 불안해하고 또 생존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시선을 또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또 세상의 아픔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보게 됐냐면 곁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곁을 지키는 일은 뭐냐면 그 이화여대의 김혜령 교수가 어떤 잡지에 기고한 글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번아웃 곁을 지키기라는 글에서 이야기한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봉사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교우들이랑 노숙자들을 이제 돕는 봉사를 이제 매년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아 단지 그냥 한두 번의 봉사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느낀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그는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되냐면 이 봉사가 단순히 내가 만나는 어떤 노숙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노숙인들을 돕는 사람들, 오랜 기간 이들과 함께하는 그 전문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숙인의 곁을 지키면서 사람들이 그 소진되지 않게, 그 전문 봉사자들이 소진되지 않게 그들의 조각난 시간표를 채워주고 그들의 그 사역을 지원하는 작은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김 교수님은 이를 곁을 지키는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깊고 따뜻해지기 위해 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곁을 지키는 일도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조각난 시간표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돌보는데 봉사자들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한번 시간표를 상상해 봤어요. 뭐 여기 있는 은규 형제도 있고 가 계시는 소연자매도 있고 정화자매, 우정자매, 또 가영자매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 그 봉사자들의 시간표를 보면은 되게 빵꾸가 나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돕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빵꾸난 시간표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하다가 지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 지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감히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들이 엄두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곁을 지키는 일이 정말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곧 샌프란시스코에서 추운 겨울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잔반 나누기를 할 텐데 우리가 그 잔반 나누기 일회성 일이잖아요. 그 일회성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보여주기 위한 봉사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돕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지라고 생각해봤는데 좀 그렇게만 생각해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봉사자들을 위해 곁을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무감해져서 둔감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들의 시간표가 더 이상 조각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재와 먼지 속에서 그 세상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좀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누군가의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을 너무 많이 발견하면서 아 내가 그 공감하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하죠? 사이코패스인가? 그렇죠. 사이코패스 한번 테스트를 봐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데 내가 무슨 이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라는 되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죄와 먼지 속에서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컴포트, 하나님의 위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힘들다면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볼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곁을 지켜주지는 못하더라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없애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곁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또 다른 곁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세상이 여전히 죄와 불안함으로 인해서 또 고통과 또 불의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종적인 어떤 평안과 샬롬과 회복과 위안을 나중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압도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접할 때 또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마음 무거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의 무거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지 않고 또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들과 함께 그 고난에 함께 고난의 자리에 죄와 먼지 속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앉아 있는 곁에 사람들의 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